네, 제가 코로나를 피해 가지 못하고 저도 코로나에게 감염이 되었고요.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서 함께하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현상교회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또할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소 우리 주보를 여시면 주보 안에 있는 3문부터 5문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제가 문 읽고 우리 함께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고 이렇게 5문까지 우리가 오늘 확인할 내용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 확인할 내용 3문에서 5문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참된 위로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 알아야 할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이 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로 이 죄와 비참함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가?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이죠.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이제 오늘부터 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비참 부분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52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52주로 이렇게 나눠서 있습니다. 그런데 비참 부분은 세 주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문에서 5문까지 우리 비참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 그 지식에 대하여서 이제 소개를 하고, 6문에서 8문까지 이런 우리의 비참의 부패성인데 이런 것의 그 기원, 우리 부패성의 기원, 우리가 비참하게 된 것의 기원을 아는 것이 6문에서 8문까지고 9문에서 11문까지 비참의 실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비참 부분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52주로 말하면 첫째 주가 서론이고요. 그다음에 세 주간 동안 비참에 대해서 다룬다면 27주간 동안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21주간 동안 감사에 대하여 그러니까 3주간만 비참을 배우니까 굉장히 짧죠.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짧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다룰 때또 우리 감사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의 비참을 계속 확인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또 우리의 비참을 확인하면서 감사에 대하여 다루기 때문에 비참이 계속해서 구원을 다룰 때또 감사할 때도 확인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비참을 이렇게 다루지만 비참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비참을 다루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구원, 감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비참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문이 항상 우리에게 전제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부터 비참을 다루는데 우리가 비참에 머물기 위해서 비참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감사에 대하여 다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비참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참을 다루면서 아, 내가 비참하다. 이것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이것도 또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참의 첫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묻고 답했던 3문에서 5문 각 문답은 여러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비참을 아는 것, 이 비참에 대한 지식의 기원인 율법, 그걸 확인하고요. 4문에서는 아, 이 율법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걸 확인하고요. 5문에서는 이 사실은 비참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 전적인 부패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이 3문을 또 상세히 살펴볼 수 있고 또 4문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 5문에서 아니 3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질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이 결국은 율법에서 아는데 이 비참이 어떻게 해서 확인되는가 하면 결국 오문에서야 율법에서 아는데 율법에서 왜 우리의 비참을 아는가? 아, 내가 이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비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문에서 5문까지 한 묶음으로 우리가 이제 다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입니다. 기독교 인간론을 다룰 때 창조된 인간을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타락과 죄를 대개 이렇게 다룹니다. 또 이러한 순서로 된 신앙고백서도 있고 요리문답서도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곧바로 인간의 부패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확인하게 되는데 창조를 그 다음에 다룹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도 인간의 창조를 다루죠. 인간의 창조를 다룬 다음에 타락을 다룹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를 생각하면 항상 이제 자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와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으냐, 뭐가 더 우월하냐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주 저자인 우루시누스가 두 가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외에 두 가지 또 다른 요리문답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루시누스의 소요리문답서, 우루시누스의 대요리문답서라고 하는 것인데 우루시누스의 대요리문답서에서는 창조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부패를 말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는 타락하여 부패한 상태를 먼저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하나의 특징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이렇게 인간의 죄를 먼저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뭐가 더 우월하냐 이런 것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각 요리문답서마다 각각의 맥락이 있고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1등을 뽑기 원하는 사람처럼 뭐가 더 좋다 꼭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또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이렇게 인간의 부패를 먼저 가르침으로써 이게 이문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논리적인 그 맥락에서 바로 이제 연결해서 우리의 비참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부패를 확인케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그 요리문답서 전체에서 또 이렇게 논리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인간론이라는 것, 인간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파트가 원래 없었습니다. 인간론이라는 그냥 기독교 교리는 인간의 창조를 가리키고 그다음 인간의 타락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론이라는 것의 그 인간론은 무엇을 위하여 있는 인간론이냐 하면 인간의 죄를 말하기 위한 인간론이죠. 그래서 그 박형룡, 죽산 박형룡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교위신학이라는 이제 전집을 내셨습니다. 이제 한국 초기의 신학을 장로교 신학의 초기 신학을 세우신 분이죠. 그래서 박윤선 교수님이 계시고 박형룡 교수님이 계신데 박형룡 교수님은 인간론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인재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을 볼 때, 바로 인간론은 바로 인간의 그러니까 타락 후의 인간의 현재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핵심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서는 인간의 죄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리문답서 이제 3문에서 5문까지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그 해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참입니다. 비참. 그래서 비참. 이제 독일어 비참에 해당되는 단어가 엘렌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렌드라는 단어 엘렌트인데 이것이 어원적으로 보면은 이제 란드, 랜드. 그것이 땅이잖아요, 땅. 근데 땅을 벗어난 것, 그러니까 타향살이. 원래 뜻은 그것을 말하는 데에서 비참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비참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지만 원래는 타향살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거기에다가 비참이라는 뜻이 이제 지금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이 타향살이를 얼마나 비참한 삶으로 생각해 왔는가.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타향살이다 이걸 이렇게 비참한 삶으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뭐 단어에서 우리가 무슨 본질적인 의미를 찾으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서 정말 인간이 그 낙원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어떤 일종의 타향살이를 한 것이죠.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생을 살고 있습니다. 죄 종살이 하면서 비참한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본향에서 참 안식을 찾지 못한 생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출애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타향살이가 아니라 종살이하던 삶에서 이제 구원함을 입는 것이죠. 인간은 죄에 매여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비참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이런 자신의 비참함을 어디에서 아는가라고 했을 때이 질문이 이제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까? 뭐 당신은 비참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당신이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음을 어디서 합니까? 이렇게 물어. 왜 그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죄를 알고 있고 당신은 이미 당신의 비참함을 알고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알았어? 이렇게 물어볼 경우에는 그것을 알고 있을 때 그거 어디서 알았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비참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 어디서 알았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비참함에 대한 아는 것이 다 이렇게 보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기원도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기원, 우리가 비참함을 아는 그 지식의 기원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비참함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아는 그 근거도 보편적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명령이며 금지이죠.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주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율법이 아니었으면 죄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기록된 율법, 이것이 주어지지 않은 이들에게 어떻게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들도 죄와 비참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본성의 법이란 율법을 주셨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어서 죄를 범하면 잘못됐다는 것을 이런 죄책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래서 네, 이 14절 말씀에서 네. 15절 말씀에서 율법의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요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증거를 하고 생각들이 고발을 하고 변명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은 이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과 마음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을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다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양심은 그 라틴어로 con scientia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키엔티는 사이언스이죠. 그러니까 지식이를 말합니다. 지식. 그러니까 코는 함께를 말합니다. 그래서 콘스키엔티아는 함께 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함께 아는 지식.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심에 찔린다. 그것은 지금 누군가가 이것을 안다는 거죠. 양심에 찔리는 행위를 하면 나 말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 어떤 사람도 같이 한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은 그럼 그 함께하는 누군가가 누구냐? 양심에서 함께하는 누군가가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게 되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는 것이죠. 하나님도 안다. 함께한다. 나의 잘못을 내가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이런 의식이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고발합니다. 그거 잘못했잖아 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그런데 또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었잖아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거 내 잘못이 아니잖아 이렇게 변명합니다. 자, 이런 모든 일은 사람에게 사람의 본성에 새겨진 법, 본성의 율법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구약에 기록된 이 율법, 이것이 없어도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에 기록된 본성에 기록된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의 법이라, 본성의 율법이라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의 죄를, 당신의 비참을 어디서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든 인간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성의 율법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죠. 사회마다 또 문화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이 본성의 법 때문에 죄에 대한 인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양심이 부패했기 때문에 기록된 율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율법에 의하여 바로 서고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더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하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이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십계명을 진술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약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너는 또 십계명을 막 해서 이 계명 지켰지, 오계명 너 어겼지,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지, 뭐 이런 이렇게 이 계명 범했지, 저 계명 범했지, 단순히 이렇게 어떤 계명, 특정 계명을 어겼지, 이런 것을 이런 걸 밝히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죄에 대한 지식, 그래서 죄인으로 처한 상태에 대한 지식을 더 밝히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 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22절, 네,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보시면, 네, 18절에 어느 계명이오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청년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비로소 이 청년이 그때야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계명을 언급하기보다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죄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더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닌 것이죠. 마음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하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해야 하는 그런 전인적 사랑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첫 번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웃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그 강령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문을 이제 말합니다. 이제 오문에서 우리가 비참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오문에서 우리가 비참한 이유가 밝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비참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좋은 거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좋은 거울. 흠도 없고, 어디 이렇게 구겨진 데도 없고, 아주 편편하고, 뭐 왜곡된 곳이 없는 너무나 좋은 깨끗한 거울. 그런데 우리가 그 거울이 있는 이유가, 야, 거울 멋있다, 이렇게 칭찬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울의 목적은 내가 감탄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죠. 나를 보고, 아, 내가 더럽구나. 아,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아, 내 모습이 이러하구나라고 하려고 거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란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야, 내가 이렇게 꼬인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구나. 내 생각이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비참한 인간이구나. 죄인이구나. 이거 우리가 알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절망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절망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됨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세 가지 면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보시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타락한 인간이 단 하나의 계명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냐고 물음으로써 모든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온전히. 그래서 온전히 사랑하는가? 뭐 나는 한60% 정도는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한90% 정도는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랑하는가? 온전히 사랑하는가? 온전히 사랑하는가? 그리고 정말 100% 사랑하는지 묻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켰습니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아, 질문이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겁니다. 지킬 수 있어라고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다, 아, 못 그러겠구나라고 답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능함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비참함을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왜 완전히 지킬 수 없는가? 그 답에서, 오문의 답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성적으로라는 말은 후천적으로 악을 향한 경향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성향이 있다는 말은 이게 성향이 있다. 이거 그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전적 부패를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뭐 사랑하는 것 또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언가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무언가를 하는데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을 이렇게 기울어져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기울어져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함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고집에서 드러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 싫다. 그래서 아, 내게 영광이 돌아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참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함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고 우리가 이웃을 위한다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는 면에서 이웃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성향은 우리의 부패성을 보여줍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이런 분이 계셨는데 초대교회 때 계셨는데 이분은 사람에게 죄악된 본성이 없고 성향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타락 후에 이 사람은 마음의 모든 생각이 악하다는 것이고요. 또 홍수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은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정말 부패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썩은 것,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것, 무엇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성령이 일하지 않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면 가장 그것이 부패한 마음입니다. 적용입니다. 죄와 비참에 대한 감각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저는 이 죄와 비참에 대한 지식인 이 율법, 그 알려주는 율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도덕관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시대에는 그 자기 것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윤리가 있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가 있듯이 윤리에도 윤리 상대주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인 윤리가 있다. 절대적인 이런 도덕이 있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를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도덕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몰아붙입니다. 그건 너무 편협하다. 기독교가 편협하다. 과연 그럴까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인종 청소를 했을 때 그 잔인한 행위가 윤리 상대주의로 정당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치는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했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우슈비츠에 인종 청소를 하기 위한 계획 도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 도시를 보는 순간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하지?라고 그냥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걸 세운 이유는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더 많은 유대인과 더 많은 장애인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잔인하고 참혹한 행위를 하면서도 이거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류의 발전에 공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윤리 상대주의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죠. 우리는 인간이라면 직관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윤리 상대주의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다. 이것만이 답입니다. 윤리 상대주의로 도피하는 일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유물론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질화시켜 버렸습니다. 인간에게서 실질적인 죄책이라는 이 사실을 없애버렸습니다. 물질 탓이 되면서 내 육체의 어떤 물질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육체의 어떤 물질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죄책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인류가 정말 자유함을 맛볼까요? 그것이 해결책이 될까요? 답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본성의 법을 주신 것, 본성의 법을 주신 것이 인류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류가 자기 품위를 최소한으로도 자기 품위를 지킨다는 면에서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하여질 때 바로 이 본성의 법 때문에 복음이 전하여질 때 인간이 이 비참함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본성의 법, 하나님이 주신 이 본성의 법,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율법이 얼마나 복인가, 여러 면에서 얼마나 복인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까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화면으로 이제 제가 내용을 전했는데요.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가서 화면이 아니라 얼굴이 얼굴을 맞대어서 여러분께 또 다음 내용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과 이렇게라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또 기도하고 마치고 조금 후에 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제 우리에게 주의 법을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절망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소유 삼아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할 이 복된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시고 또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법에 우리를 비춰볼 때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을 마주하게 하시고 또한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참된 위로 가운데서 살고 죽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날마다 더큰 믿음 안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